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다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제게는 참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더디 회복되셔서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에서 선임인 제가 강단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식월 중간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6월 15일 주일과 8월 3일 그리고 8월 10일 주일은 제가 해외에 있게 되어서 그 세 주일은 윤순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72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에베소에서는 정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50년경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었습니다. 주전 133년에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라오디게아는 점점 흥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와 더불어 로마의 순회 재판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방 장관들이 중대한 재판을 할 때에 순회 재판소가 있는 도시들을 방문해서 그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광경은 사람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회 재판 도시의 시민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점점 소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금융과 의류, 의학의 중심지와도 같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은행 역할을 할 정도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주전 51년에 소아시아 지방을 여행했을 때 라오디게아에서 자신의 신용장을 현금으로 바꾸었다고 알려집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후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와 빌라델비아를 비롯해서 10개가 넘는 도시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후 60년에도 라오디게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복구비 지원과 물품 지원, 세금 경감 등의 혜택을 베풀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그 모든 것을 사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의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면 제품들은 에베소로 보내어져서 거기에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소매가 없고 통으로 무릎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옷입니다. 속옷으로 입기도 하고 겉옷으로 입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나는 양털은 검은 보라색을 띠었고 그 양털로 만든 튜닉은 아주 값비싸게 팔려서 라오디게아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튜닉은 트리미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라오디게아가 이 트리미타로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를 트리미타의 땅이라는 의미로 트리미타리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마치 한국 영화의 거리 하면 서울 중구에 있는 충무로를 떠올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면 뉴욕 맨하튼에 있는 월스트리트를 떠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의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 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맨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의학학교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의사들이 얼마나 유명하였던지 어떤 의사들은 라오디게아에서 발행된 동전에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했던 것은 기아리용 치료 연고와 알약으로 된 안약이었습니다. 특히 안약은 그 효능이 뛰어나서 여러 지역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가 거의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주전 62년에 라오디게아의 지방장관은 유대인들이 성전세 명목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지는 돈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고서 화폐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양이 15,000 드라크마였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세는 2 드라크마 4일치 임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라오디게아에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서 성인 남자만 약 7,5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법적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소까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부유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편지의 발송자인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진리, 진실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한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이나 진리의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진리라는 글자 앞에 작은 글씨로 1이라는 숫자가 있고 아래 1에 보면은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아멘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5장 16절을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훨씬 더 생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25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이것은 참으로 진실이고 아멘이라 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진리의 주님, 진실의 주님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들의 인생길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어야 했고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편함과 세속의 길을 걸었고 진실의 편이 아니라 이익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되다 알레티노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상세히 살폈습니다. 이 단어는 가짜에 반대되는 참, 리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니는 충성되고 참된과 같은 단어입니다. 신실함과 참됨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성품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실과 신실의 과정보다도 이익이 있는 결과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 속담에 모로 가나 기어 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그만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만 이루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 합정동에서 남대문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운전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으면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타고 가든지 또 걸어가든지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인생길에도 동일합니다. 남대문이라고 하는 인생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로 가는 과정이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라 적법이어야 하고 탈선의 방법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대문이라고 하는 인생 목표가 비로소 그 의미를 바라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오지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글의 법칙이 있고 소방대원이 되어서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심장이 뛴다도 있고 가상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결혼했어요와 님과 함께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실제 상황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리얼리티에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과 실제로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 소방대원들, 실제 부부들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 몇 시간, 길어야 며칠 흉내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사람들은 그것이 생활이고 인생입니다. 방송은 순간적이고 자극적이지만 실제의 삶은 한평생이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은 순간적이거나 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이시고 영원한 진품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성실함과 참됨을 보여주는 흰옷을 입기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더러워진 옷을 입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본은 시작, 태초를 의미합니다.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모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던 그 시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고 역사의 시간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창조 이전의 영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조의 근본, 창조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출발이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앞의 여섯 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엄중하고도 충격적입니다.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을 듣지 못한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 즉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을지라도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을 들었고 죽음이 이를 때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책망을 들었을지라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노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을지라도 죽은 것과 같다는 책망을 들었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노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노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아무런 칭찬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도 없었고 자칭 사도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 어떤 교회들보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의류사업 또 의료사업에 뛰어들어서 부유하게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입을 수도 없는 검은 보라색 튜닉을 입고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할수록 한국 교회가 오버랩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제2차 대전과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는 온통 만신창이가 되었고 지하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도무지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유일한 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개신교는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개신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 숫자는 1960년도에 약 5천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의 10배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교회 가운데 5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 파송 숫자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작금의 한국 교회를 보시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세상적인 능력도 없는 기댈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는 미크로스의 능력,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 모임이 없어도 낮이고 밤이고 교회당을 찾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이 병 좀 걷어주십시오. 하나님, 야간이라도 좋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하루에 세 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겠노라고 수없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교회도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 멀리 아련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재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 모두 진심으로 돌이키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옷은 점점 더 희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눈뜸은 더 밝아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에 참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우리 신앙을 교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가 금융산업, 의료산업, 의류산업으로 점점 부유해질 때에 교회도 함께 부유해졌지만 정작 중요한 아멘이 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며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로 여김을 받았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파산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30년 전, 40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유함보다는 공고함,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의 상태가 우리 신앙의 자화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이나 화려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 주님과 결코 비교될 수 없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자화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진면교사이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신앙을 연마하게 한 타산지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